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 거절의 상처를 감싸는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주제를 좀 길게 정했지만 그 내용을 좀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51절부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5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저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가 온 것은 저희의 의지와 저희 뜻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 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주제를 보시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거절의 상처를 감싸는 긍휼의 마음이다. 제가 주를 어디다가 정했습니까? 거절의 상처.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삽니다.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거절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깊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말이냐면 그 상처가 아물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또아리를 들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상처가 덧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피부에 상처가 나도 방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게 아주 더 커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절당한 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더 커지는 바람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독소들이 생기냐면 억울함과 분노라는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뭐로 바뀐다고요? 억울함과 분노로 바뀐다고요. 자, 억울함과 분노가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밖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표출되냐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힘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로 폭력이 행사가 됩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 요즘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교 폭력은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이 거절당한 그 상처가 깊어서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누구나 부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누구나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도 어려워요. 거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거절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절당하면 거절당한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무슨 사람으로 바뀌어요?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랑의 사람이 분노의 사람으로 변하기가 쉽더라. 다 어디서 오냐면 이 거절당했을 때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을 볼 텐데 이 두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절당했는데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이것이 언어폭력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표출이 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잘 보이십니까? 네, 이 정도 보이시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맨 위쪽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라고 써 있죠? 가운데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맨 밑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5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곳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자기 제자들을 앞서 보내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게 했어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간 거예요. 이 말은 그 마을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5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지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도에 보았듯이 거쳐가야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우리 동네를 거쳐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 숙박하면 돈을 내니까 숙박도 잘 되고 요즘 여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행을 하면서 돈을 쓰면서 그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서 자기 마을에 머물러서 숙박하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게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거절했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대목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걸 길게 설명하면 수업 시간이 됩니다. 역사 수업 시간이 돼요. 이걸 짧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에요. 어떻게 원수지간이 되었는가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섞일 수가 없었어요. 서로 밀어내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증오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사건 중에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뭘 달라고요?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뭘 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았다. 우리말 이 상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벌정을 기가 막히게 말한 거예요. 저 상종 못, 이거 엄청 센 말인 거 아시죠? 저 상종 못할 사람. 저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그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 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쉽게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못 만납니다. 웬만한 원수가 아니고는 저 인간은 상종할 수가 없어.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종 못할 민족들, 저 상종 못할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겠어요? 독인 개개인입니다. 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저 상종 못할 인간들.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8장 48절.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에게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낙인 찍으려고 하면, 우리가 너를, 너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최고의 욕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 이퀄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귀신 취급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귀신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미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자라기 시작하면 미움이 그 다음으로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증오로 바뀝니다. 증오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거절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거절당하니까 미워하고 거절당하니까 증오하지.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아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서로를 품는 게 아니라 서로를 거절하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집단을, 어떻게 하면 저 인종을, 어떻게 하면 저 국가를 쳐내고 나만 혼자 살 수 있을까? 상호 교류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국가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예루살렘이 서로 원수 관계였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적이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거절당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4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당하면 상처를 입는다고 했어요. 상처가 커지면 분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분노가 결국은 표출되면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언어폭력으로. 이것이 바로 언어폭력의 모델입니다. 이게 랭귀지 바이올레이션이지 이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은 안 읽어야, 같이 안 읽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거절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감히 거절하다니,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들을 거절하다니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자들에게 일어난 감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눠봤습니다. 그 문장에서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부드럽게 예수님 좀 화가 나는데 저들을 불로 한번 싹 쓸어버릴까요? 웃으면서 쓸어버릴까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인상 팍 쓰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주여 저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데 감히 예수님을 거절해요? 저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분노라는 것은 절대로 부드러운 얼굴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웃으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더 열받게 하려고 웃으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유저리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말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합니까? 한국말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이 뭐죠? 적개심. 분노는 우리는 단순히 화를 낸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냥 화가 난 거야. 아무리 화가 나서 내가 욕을 했지만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그냥 화가 난 거야라고 자기를 관리하긴 하지만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그 문장에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향한 적개심이요? 나를 거절한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개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적개심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 그래서 그 사람이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의 감정이,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에서만 분노하거나 속에서만 적개심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불로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은 물어본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 허락을 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여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쓸어버릴 겁니다. 단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볼 뿐인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요, 단순한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라 나는 정당하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것이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이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듭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십시오. 나는 옳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거절당했으니까요. 거절한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싸움을 하는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정죄의식입니다. 정죄, condemnation.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좀 화가 나서 말이 심한 것뿐이지 나는 그렇게 잘못이 없습니다. 불로 사마리아인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내가 정당하다니요.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것이 그렇게도 죽을 죄였나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죽어야 될 죄인 것처럼 컨뎀네이션, 정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보다 힘센 친구 하나 있는데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지긋지긋하게 나중에는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무서운 친구였습니다. 물론 20살 넘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공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용서가 되었지만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것은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그것이 상대방을 짓누르고 룩다운하고 그 사람을 컷오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벨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지 아벨이 어떻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재물은 거절했어요? 가인의 재물은 거절했습니다. 아벨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상한 거고 왜 가인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아벨에게 폭력을 휘둘렀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약한 누구예요? 자기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아벨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절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거절당했는데 이 거절당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를 거절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어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폭력을 가하는 이 악한 마음이 이미 가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악할까요? 거절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탁하는 것도 내 자유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자유입니까?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필요했고 내가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내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내 밑으로 언더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탁할 수 있으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고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저들을 제가 저희들이 당장 없앨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적개심에 분노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당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한 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었더라. 제가 잘 읽었을까요? 잘못 읽었을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 내용을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 돌아보시고 가운데 가로로 제자들을 그 중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더라.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화를 내어서 꾸짖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물 안 갖다 준다고 화를 내는 거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저는 사형제입니다. 제가 큰아들입니다. 저희 사형제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저절로 정해진 서열입니다. 큰형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서열이고 막둥이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서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둘째에게 시킵니다. 야, 누구누구야, 물 갖다 줘.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알아서 물 갖다 먹은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못된 형이었습니다. 물 갖다 줘. 그럼 둘째가 그럽니다. 야, 셋째야, 네가 갖다 줘. 그럼 셋째가 알았어 하고 갖다 준 줄 알아요? 천만에 하나 더 남았잖아요. 막둥이 어린애였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되는 애였거든요. 야, 막내야, 물 갖다 줘. 누구한테? 큰형한테. 막내 어떻습니까? 감히 큰형이 말하는데 저거 8살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 바로 밑에 8살 차이면 맞먹습니다. 근데 가운데 중간에 누가 두 명이 더 있으면요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서열입니다. 막내 동생이 물 갖다 줍니다. 다 커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형들 참 그때 너무했지. 형들 너무했어. 내가 무슨 심부름꾼도 아니고 매번 나한테만 시키지 않았어. 감히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요? 거절했다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꾸중하십니다. 야, 큰애야, 그만 좀 시켜. 막내한테 그만 좀 시켜. 네가 해. 알았어, 엄마.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요? 또 시켜요. 아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냥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꾸중은 사람은 못 바꿔놓습니다. 그런 꾸중은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했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선일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꾸지신 거예요. 언제 이 꾸진다는 말을 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꾸짖을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다고 하거든요.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그 꾸중이 바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할 일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할 일이라는 거죠. 마귀가 좋아할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요. 귀신을 향하여 쫓아내듯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제자를 향하여 꾸짖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말인 거죠.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들 향하여 꾸짖는 걸 보셨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로 그 억양으로 자기들에게 말했으니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꾸짖는다? 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럽혔을 때 엄마가 꾸중한다?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거절해. 그러면 그 집단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할 수 있으면 당장 해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꾸짖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냥 타일러도 되잖아요. 귀신에게 꾸짖듯이 제자들에게 꾸중하면 제자들이 또 상처를 받잖아요. 아니,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가 거절당했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상담 안 해줘요? 우리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귀신한테 꾸짖듯이 우리한테 꾸짖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 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편이에요. 이런 유치한 싸움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정말 엄하게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경고로 꾸짖어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교회들도 이걸 모르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51절로 가봅니다. 51절에 제가 바로 안 드렸나, 51절인가요? 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 나오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기약이 있다고요? 승천하실 기약. 승천하는 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전제가. 승천하려면 그 전제가요.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활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승천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요?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아 이제 내가 무슨 뭐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셔야 했는지를 요한복음 3장 17절 통하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아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눈을 조금만 돌려서 민족적으로 싫어하고 개인적으로도 싫어한 사마리아인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은 사마리아를 심판을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안에는 누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유대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기에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들은, 저 민족은,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데도 사람을 가리고, 집단을 가리고, 민족을 가리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와 감히 우리를 거절해? 우리 편이 아니야?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대인들의 눈에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게 맞지요? 근데 유대인인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 중에 사마리아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은 궁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죄인도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어떤 사람은 70년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그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부르고 나를 주님으로 인정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궁일의 마음으로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순간에 우리끼리만 이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제외시켰다면 그리고는 우리끼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아멘하고 부른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행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행복은 모든 죄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궁일로 품으신 사람이란다면 그들이 회개한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야 되고 궁일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마리아인들 향하여 구원으로 다가가셨는가? 예수님의 궁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바뀌었습니다. 빌립도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고쳐 쓰셔서 궁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으셔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듯이 나에게 나를 거절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게 하고 나를 거절한 것 때문에 분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심판이 아닌 궁휼로 세상에 구원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당한 경험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궁휼을 배우는 훈련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배운다고요? 주님의 궁휼을요. 언제요? 내가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나를 환영해 주는 데는요 궁휼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궁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궁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거절하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더 넘겨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말씀 끝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거절당할 때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궁휼로 품게 하소서. 내 안에 상처를 다스리시고 거절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거절의 상처를 감싸는 궁휼의 마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궁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자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것인 양, 우리만의 것인 양 독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은 죄인을 향하여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인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궁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부흥회 때도 아버지는 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이웃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거룩한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스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빌립을 바꿔놓으셨듯이 성령께서 야고보 요한을 바꿔놓으셨듯이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바꿔놓으셔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궁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받아주소서. 날 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그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나의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